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 위에 머리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한번 사진을 띄워보시면 지금 영화 포스터들이 있는데 이 영화의 공통점이 뭔지 혹시 아세요? 예, 폭력. 예. 제가 원하는 정답이 뭘까요? 예? 힘의 논리. 예, 또. 예, 조폭, 딩동댕. 조직폭력, 예, 조폭. 지금은 좀 덜한 것 같은데, 우리 한국 영화를 보면 유난히도 이 조직폭력, 조폭들이 나오는 영화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폭이 나오는 영화들은 대부분 한 인간이나 조직이 힘을 통해서 어떻게 자신의 권력을 누리는가, 유지하는가, 그런 세계를 보여주고 있죠. 넘버 3라면 가장 대표적인 또 영화인데, 넘버 3라면 그 조직 내에서 권력 서열, 힘의 싸움자라는 세 번째 서열인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넘버 3는 자신의 그 권력과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넘버 1과 넘버 2에게 무릎을 꿇어야만 합니다. 조폭 영화 속에서의 현실은 내가 누구에게 무릎을 꿇어야 하는가. 그래서 그래야만 권세를 누리며 어떻게 잘 살 수 있는가. 그러한 고민하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 현실하고도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나보다 힘센 어떠한 사람에게 조아려야지만 내가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는지 고민할 수밖에 없는 한국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4장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자, 이 대사를 보면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습니다. 조폭 영화 같죠. 조폭 두목이 자기에게 무릎 꿇으면 권세를 나눠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그러한 영화 장면과도 비슷합니다. 마귀에게는 공중 권세 잡은 자라는 그러한 별칭이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렇게 세상 그 권세를 갖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원래 세상 권세,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세는 누구에게 주어졌었죠? 하나님 만드신 사람, 아담에게 주어졌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유지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게 되죠. 마귀의 말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졌던 그 권세, 그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권세가 마귀도 표현했지만 나에게 넘겨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지금 오늘 예수님,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서도 이렇게 나에게 절하면 권세를 나눠주겠다라고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권세의 역전이 일어납니다. 어디서 일어나죠? 십자가에서.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께 죽기까지 복종한 그 자리, 그 십자가에서 이 권세의 역전이 일어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에게 세상 모든 권세를 다 주셨다라는 말이죠. 가장 높은 권세를 예수님 그 이름 앞에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권세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서는 무릎을 꿇어야만 하게 된 것이죠. 마귀도 그 이름 앞에서는 무릎을 꿇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사도행전 3장 4장입니다. 거기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앉은뱅이를 일으킨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은 오순절 이후에 초대교회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처음으로 사용했던 그러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 지상에 계실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앉은뱅이를 일으킨 사건은 교회가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해서 음부의 권세를 이긴 그러한 최초의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이 오늘날 교회로 부르신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초대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시작이 된 것을 살펴봤습니다. 하루에 3,000명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사도들이 무척 바빠졌습니다. 특히 베드로와 요한이 더 많이 바빠졌던 것 같아요. 이 두 사람은 어느 날 제 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갑니다. 탈무드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이제 하루 세 번 성전 기도를 하잖아요. 이게 제1성전, 그러니까 BC 586년 제1성전이 무너지면서 그 이후로 생긴 유대인들의 기도 습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전 9시에 드리는 기도는 샤하릿, 그리고 오후 3시에 드리는 기도는 민하, 저녁 해질 때 드리는 기도는 마라브라는 그러한 명칭이 있고 그렇게 세 번 나누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제9시 기도는 오후 3시에 드리는 민하라는 기도였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시간 계산이 좀 틀렸어요. 그래서 아침 해가 뜨는 시간 6시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1시간 지나면 제1시, 2시 이렇게 해서 제9시는 오후 3시에 해당하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이 3시 무렵에 성전 미문에 있던 한 거린을 만나게 되죠. 이 거린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40여 세 된 앉은뱅이였습니다. 그가 유대인들만 출입할 수 있는 미문 앞에서 평상시처럼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번 이게 성전이 있었던 당시 모형도인데요. 이게 지금 성전이죠. 성전이고 여기가 이스라엘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구역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방인들의 뜰이고요. 그리고 이 앞에 있는 문이 미문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좀 이따가 나올 텐데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미문을 통과해서 성전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거린이 구걸합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 그 거린에게 우리를 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을 많이 주려나? 거린은 아마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시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봤을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네게 주겠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앉아있던 그 거리를 향해서 이 베드로가 선포하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거린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 그 거린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또 발에 힘을 얻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거린은 40년 동안 묶였던 것에서 해방되자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저절로 나왔을 것입니다. 자, 순식간에 벌어진 이 일 때문에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미문 앞에 있었던 솔로몬의 행각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 사건, 이 기적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이야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후 3시 민하 기도 시간에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기도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자, 베드로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민하 기도 시간에 막 외치고 왔던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한 것이다. 너희가 지금 바로 기도했던 그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했기 때문에 그 이름의 권세로 이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연결할 수 있도록 설명해 준 것이죠. 자,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 자, 여기서 그 이름은 단순히 그냥 이름 석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 이름이라는 말에는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의 성격, 성품, 그리고 예수님의 권세, 그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이름의 권세가 지금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이다 라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을 듣게 되면서 이제 또 유대인들 5천명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남자만 카운트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 예루살렘 성 안에 몇 명 인구가 얼마 정도 된다고 했죠? 기억하세요? 한 6만 명 정도. 5천 명이라는 숫자는 엄청난 숫자인 것입니다. 거의 예루살렘이 그냥 뒤집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자 다음 날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대제사장, 가야바, 안나스 이 사람들이 공회를 소집합니다. 당시 권력의 실세들이 이제 초조해지고 난리가 난 것이죠. 그들은 사도들을 부르죠. 그들을 잡아서 공회 가운데 세우고 질문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질문합니다. 자, 이 앉은뱅이를 일으킨 사건은 어쩌면 이 유대교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그리고 당시 권력층들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유대교는 나면서부터 이렇게 불구로 태어난 사람을 하나님의 저주받고 그래서 죄인이다라고 규정합니다. 그런데 그 죄인이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들의 가르침, 인과응보, 그런 가르침을 흔드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로 이 사람이 낫게 되었다라는 것이 기정사실화된다라면 당시 당국자들이 숨기려 했던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존재, 그것이 이제 천하에 드러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당시 그 권력자들 앞에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그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다른 것이 원인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거기에 그 기적의 비밀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이 무척 흔했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 군중들에게 그 선택의 기회를 줬었잖아요. 바라바를 원하느냐, 예수를 십자가 못 박기를 원하느냐. 그때 바라바, 바르아바입니다. 아바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그 사람도 바라바 예수라고 했고요. 같은 예수가 못 박힐 뻔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예수와 구별하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서 자란 나사렛 출신의 예수다라는 의미에서 나사렛이라는 그런 앞에 별칭을 붙였던 것입니다. 지역명을 붙였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앉은뱅이의 치유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을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는 다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선포하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어떠한 믿음이 있었길래 이렇게 이렇게 선포했던 것일까요?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6장도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베드로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늘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음을 베드로는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권세를 믿음으로 사용했던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녀가 된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더 이상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영향력 아래 휘둘리지 않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분명 믿기는 믿지만 그 이름의 권세를 좀처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영역에서 그 이름의 권세로 그렇게 선포하거나 그 믿음의 기도를 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마귀와 세상에 절하면서 쉽게 자신의 권세를 확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권세는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 유효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통치하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라지고 완전히 멸망당할 권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영원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쭉 주목해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로부터 이 세상에는 권세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사단이 자기 지위를 떠나면서 하나님을 넘어서는 그 영향력을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발휘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이 세상신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느 순간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느냐 아니면 이 세상의 신을 섬기느냐 나는 누구의 통치 아래 들어가느냐 나의 주인은 누구이냐라는 선택 앞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마지막 그 편지인 요한계시록은 이 권세 충돌이 어떻게 결말이 나고 있는지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 이하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보니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체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성경은 큰 성 바벨론으로 통칭되는 세상의 권세, 사단의 왕국이 결국은 무너져 내린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그래서 말라고 강력하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이 성경의 결말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으로 이 땅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아그립바 왕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그리고 자기의 어떠한 사명이 있는지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 이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자,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이방인과 유대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빛에서 어두움으로 나오도, 아,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오도록. 그리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사명이 나에게 있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이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그것은 사단의 권세를 깰 수 있는 유일한 권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보다 더 높은 권세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그 이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름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믿을 때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자유로 나아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에서 베드로가 외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죄에 빠진 인간, 흑암의 세력 가운데 붙잡힌 인간을 건질 수 있는, 건져낼 수 있는 그 어떠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주실, 건져내실 그 능력 있는 이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고 베드로가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름받은 우리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뭘까요? 여러 가지 많은 사명이 있지만 승리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될 그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능력, 우리의 경험, 우리의 어떠함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분의 권세를 사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8절이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여 이 땅에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세상의 권세를 힘입어서 그 사단이 주장하고 있는 그 영역에서 내가 그 권세 아래서 빌붙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예수님이 주신 권세를 붙들고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우리가 서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오늘 이 앉은뱅이처럼 40년이든 그 긴 시간이든 그냥 주저앉아 있었던 그 영역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지 못하고 사용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내가 이것이 운명이려니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머물러 있었던 영역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우리의 인생에 명령하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나갈 것입니다. 그 이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세울 것입니다. 그 이름이 여러분의 무너졌던 삶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마귀는 결박당합니다. 세상의 영은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물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나님께 아뢰어드리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거기에 더해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선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베드로의 믿음을 가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방해받는 영역들이 있다면 그 지점지점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실 것입니다. 그 기도와 선포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름에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름을 의지하는 자에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시길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이 땅에서 예수님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함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실세가 되는 넘버원이 되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